어제 아침에 보았을 때 신명기 21장부터는 사회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들 혹시 기억나신가요? 이제 그 미해결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포로된 여인을 또 어떻게 그 최소한의 인권을 주어서 그를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것인가? 또 아내로 맞이할 때와 내보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말씀했고, 또한 장자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미워하는 여인 할지라도 그 장자권의 질서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라는 그 말씀, 폐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할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할지라도 밤새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거기에서 내리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학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자, 우리 생활 속에 신학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신학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법 없이도 살 만큼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담아내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앙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신학,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말씀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는 그런 의미죠. 혹시 2절에 보면 그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잠시 보관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돌려주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물건을 길에서 주웠다 해서 아 이거 주웠으니까 내 것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 법에 걸려서 이제 감옥 갈 일입니다. 반드시 이 경찰서에 갖다 줘. 돈 지갑을 찾든지 아니면 카드를 주었든지 경찰서에 갖다 줘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감옥 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려줘라. 내 것을 삼지 마라. 내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돌려주라. 라는 그런 말씀. 자, 3절에서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다. 그것은, 낙이만, 중요한 것만 그렇지 않고, 하여튼 모든 것은 다 내 것 아닌 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것 아닌 것은 가지지 말고 다 돌려주라. 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주어서 아 이거 내 것 삼아야 되지 이거 그냥 내 것이 주었으니까 내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자 4절에서 이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4절에서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니 우물에 빠졌는데 못 본 채 할 수 있느냐. 자 봐라, 율법에 뭐라고 되느냐.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이 비록 안식일에 그렇다 할지, 그럼 안식일에, 안식일이니까 못 본 채 하고 가겠느냐. 위험에 빠졌는데 못 본 채 하고 가는 것이 그게 율법이냐.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 정신이 맞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2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인데? 그 말씀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그 율법 정신 아니냐. 오히려 율법 정신은 그런 것이지 뭐가 안식일의 정신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냐. 그런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학을 제대로 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했어요. 그냥 율법, 자기들이 말한, 자기들이 이렇게 제정한 613가지 율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미는 이와 같이 이렇게 빠진 소를 가만 못 본 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병난 사람, 병 있는 사람 못 본 채 하는 것이 한 뜻이 아니다. 그건 고쳐줘야 돼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소가 빠졌으면 건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소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그게 율법 정신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제대로 신학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이제 말씀을 다시 풀어서 구약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원래는 이런 거야라고 다시 풀어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괜히 간섭해가지고 또 뭐가 잘못될까 봐 이런 걱정이,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냥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왜요? 그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냥 지나갈 만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숙소에 맡기고 그 돈을 주고 주면서까지 그 사람 돌봐주라고, 이렇게 누가 진짜 이 사람이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바쁘고 할지라도 먼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이것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괜히 간섭해가지고 이거 또 괜히 성가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담아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40절 말씀 한번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에베당에 나와서 청소하고 섬기고 여러 직분을 또 감당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 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생각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하는 거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하게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주님을 동일하게 주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목포에 온 뒤로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제 목양실에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막 찾아와서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강주에 있을 때는 정말 수시로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런데 보면은 지난달에 왔던 사람 또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딱 정기적으로 이분이 딱 돌더라고요. 그것도 천 원, 이천 원 받지도 않아요. 최하 오천 원 이상은 줘야 이제 갑니다. 천 원, 이천 원은 받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주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매번 할 때마다 드는데 딱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로 했을 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죄로까지 그렇게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염소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물론 그 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도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건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손해볼 때도 있고 또한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5절에서는 그 남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장, 여자, 여장,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입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바꿔 입는 그들의 동기 속에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사실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동성애 싫어하고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한 차별금지법 악법들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차별금지해야 되죠. 장애인 차별금지해야 되고 여인, 아이들 차별하는 거 금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항목별로 다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 동성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법에 걸리도록 만들어버린 게 악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별금지가 아니라 포괄적 전체를 다 포장해서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자칫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게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낸다거나 이제 구속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근데 교묘하게 사탄이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그 법을 만들어요. 지금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반대해야 되지. 무조건 차별금지한다?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를 싫어해? 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그런 악법들까지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만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는 각 항목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장애인 차별금지, 이 연약한 아이들 그런 차별금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냥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의복을 반대로 입는 거, 이건 사실 가난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또 9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소산을 다 빼앗게 하느라.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결의하여 갈지 못하게 만들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옷 입는 거,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까지 전부 이방 민족의 풍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는 영적 의미로 보면 종교 다운지가 들어있죠. 혼합주의가 들어있죠. 섞어 짜는 거, 이게 종교 다운지, 우리로 말하면 종교 다운지죠.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서 교회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풍속이 들어오고, 그래서 섞어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요걸 이 세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적당하게 좀 다녀. 이게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그냥 왜 예수님만 찾아? 그래서 기도할 때 미국에서 국회에 목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예, 예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예,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아니, 지금 미국에 들어서 그 목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멘, 그리고 우먼, 말도 안 되는 기도. 여러분 그때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에이멘은 그 의미가 그게 아니죠. 남자의 의미가 아닌데, 그건 또 그분은 에이멘, 남자의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우먼 끝에를 에이멘이야, 아멘이 아니라 우먼,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했던 거. 근데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이방 문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성경, 오늘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늘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6절, 7절에서는 어미와 새끼 알을 함께 잡지 말라. 어미는 놓아줘라. 새끼는 물론 우리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새끼는 잡아먹을 수 있다. 새, 뭐 짐승 잡아먹을 수 있다. 근데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이건 좀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종족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종족이 만약에 보존되지 않고 점점 이제 끊어진다면 결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결국은 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족 보존 법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자기 욕심껏 하지 말라. 그래서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놓아줘라. 함께 잡지 말라. 이런 말씀들. 또 8절에서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다락이 요 위에 지붕이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떨어져서 이렇게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지 말라. 위험한 일은 잘 미리 예방하라. 우리 요즘 공사 중에 부실 공사에서 그렇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실로 이렇게 달아놓은 그것을 말하는데 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민수기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 그 달아놓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이함이라.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을 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지. 요 장치로 술을 달라. 이렇게 청색실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 율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옷 내 귀퉁이에 이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지금은 옷에 그런 술을 달지 않아도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탁 틀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잘 빠르게 속도 조절까지 하면서 듣고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착함, 의로움, 그냥 선함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서 내 신앙생활이 신학을 담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지고 또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신학 말씀을 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아침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응답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